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수천 년 전 우물가에서 목마른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인 어떤 남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가 오늘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랑 정확히 맞닿았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고대 근동의 우물가하고 21세기의 뉴스피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심리나 철학 같은 건 놀랍도록 변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이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역사 기록, 특히 성경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구약 역사학자이신 로버트 반우이 박사님의 강의록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은 게 이 시간은 단순히 종교적인 성경 공부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하나의 아주 오래된 텍스트를 두고 인간이 어떻게 뭐랄까 자기 입맛에 맞게 의미를 왜곡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텍스트가 가진 본래의 거대한 맥락을 어떻게 발견해내는지 그 읽기의 방법론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반우이 박사님의 강의록은 주로 창세기 16장 그리고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박사님이 던지는 질문은 훨씬 거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과거의 기록에서 어떻게 현재의 의미를 도출해내는가?
현재의 의미를 도출한다.
네. 우리가 역사책이나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끼고 있는 그 렌즈의 정체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적할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텍스트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상황을 약간 그려볼게요.
네, 좋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신으로부터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하나 받았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이가 안 생겼죠?
맞아요.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고대 근동사화에서 10년 동안 후계자가 없다는 건 그냥 아쉽다 수준이 아니라 가문의 존폐가 걸린 완전 실존적인 위기였을 텐데요.
엄청난 위기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뭐랄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 꽤 합리적으로 보였을 법한 대안을 선택합니다.
네.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기로 한 거죠.
아, 첩을 들인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들이 약속을 완전히 안 믿었다기보다는 약간 신의 약속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돕고자 했던 아주 철저한 인간적인 실용주의에 가깝거든요.
아, 실용주의.
네.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겉보기에는 계획이 되게 멋지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 정반대였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라하고 하갈 사이에 지독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고 가족 공동체는 뭐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네, 비극이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요. 제가 반우이 박사님의 강의록을 보니까 이 사건에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딱 등장하더라고요.
아, 네.
바로 초자연주의라는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 초자연주의 원칙이 이 역사를 읽는 첫 번째 열쇠예요. 그러니까 신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이나 어떤 인간적인 자원, 즉 꼼수를 막동원해서 거대한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립니다.
꼼수를 차단한다.
네. 아브라함의 조급함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훗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두라라는 아내를 통해 낳은 미디안 족속도 있고 조카 로색에서 기원한 암몬, 모압 족속 등등 수많은 사촌 민족들이 역사 속에 막 등장합니다.
네네, 엄청 많아지죠.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17장 21절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거든요.
어떻게 긋죠?
그 거대한 구원의 약속이 흘러갈 유일한 통로는 오직 본처 사라에게서 나중에 기적적으로 태어날 이삭뿐이라는 겁니다.
와, 저는 그 대목을 딱 읽으면서 이게 마치 아주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가족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오, 가족 드라마요?
네. 작가가 등장인물들한테 자유의지를 주고 어느 정도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들로 막 조급해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나름 자기들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면서 막 엉뚱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막 꼬이죠.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수많은 곁가지 이야기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근데 극계 후반부로 갈수록 작가는 인물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막다른 골목들을 휙휙 지나쳐서 오직 자기가 처음부터 딱 기획했던 단 하나의 메인 플롯, 그러니까 이삭이죠. 그 메인 플롯을 향해서만 이야기를 되게 무섭게 끌고 가는 거죠.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섣부른 행동이 복잡한 서브플롯들을 무수히 만들어내긴 하지만 궁극적인 결말은 철저히 작가의 통제 아래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바노이 박사가 강조하는 초자연주의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실수를 딱 뚫고 들어와서 기어코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그 거대한 개입 말입니다. 이 거시적인 메인 플롯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한 완전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죠.
아, 기초공사.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해석의 문제입니다.
네, 해석.
이삭이라는 메인 플롯이 딱 정해졌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24장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오늘날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만약 이 메인 플롯의 진짜 의미를 놓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강의록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소개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알레고리적 방법, 즉 풍요적 해석입니다.
네, 이 알레고리적 방법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아주 널리 쓰였던 방식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든 어떤 영적인 진리나 자신들이 믿는 교리의 흔적을 막 찾아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자체의 사실성보다는 그 사건을 그냥 하나의 껍데기나 상징으로만 간주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의미만 캐내려고 했던 거죠.
제가 바노이 박사님 강의록에 나온 창세기 24장의 그 알레고리 해석 예시들을 읽으면서 어휴, 진짜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났는데요.
좀 기발하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해석에 따르면 이삭은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난 신부 리브가는 교회가 되고요.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깐 그 종은 신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갑자기 둔갑을 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해석이 디테일로 파고 들어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기상천외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일 앞권은 진짜 그 우물가에 등장하는 낙타들이었어요.
낙타 10마리요?
네. 종이 리구가한테 물을 얻어먹고 나서 낙타들한테도 물을 먹이잖아요. 근데 어떤 해석가들은 이 낙타들이 스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가르침과 보살핌이 필요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무지한 대중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종이 끌고 온 낙타가 정확히 10마리라는 숫자에 딱 꽂힌 거예요. 그러더니 이 10마리의 낙타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절대 만족을 모르는 십계명, 즉 차가운 율법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십계명으로요?
심지어 리브가가 먼 길을 가다가 멀리서 이삭을 딱 보고 낙타에서 훌쩍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교회가 죄악을 멀리하고 벗어버리는 행위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낙타가 어느 날은 무지한 대중이었다가 다음 날은 갑자기 율법이 되었다가 급기야는 벗어버려야 할 죄악으로 완전히 둔갑을 하는 셈이네요.
잠깐만요. 이건 마치 누군가 제 주방 냉장고에 붙여놓은 되게 평범한 장복의 메모를 보고 아, 우유 두 팩은 인류의 평화와 사랑을 의미하고 계란 열 알은 절대 만족을 모르는 십계명을 의미한다. 막 이러면서 엉터리 암호를 해독하는 거랑 완전 똑같지 않나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학계에서는 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되게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거랑 자기 머릿속에 있는 엉뚱한 생각을 텍스트에 억지로 막 주입하는 걸 엄격하게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명백히 후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억지로 주입하는 폭력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가 실제로 존재했고 결혼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 장보기 메모 비유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다는 겁니다. 바노이 박사님도 이 알레고리적 접근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똑같이 경고하고 있거든요. 역사성이라는 본질은 다 징벌해버리고 해석자의 무한한 상상력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 안에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라던가 예수님의 시기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애초에 진짜 알레고리나 비유로 쓰인 문학적 장치들이 있긴 하죠. 그런 건 당연히 상징으로 읽는 게 맞을 거고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문학적 장치로서의 비유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내러티브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읽어야 하거든요. 창세기 24장처럼 명백히 역사적 사건을 서술한 텍스트를 막 비밀 암호문 취급해버리면 정작 그 텍스트가 원래 의도했던 진짜 메시지는 완전히 가려집니다.
완전히 숨겨지죠.
네, 그냥 해석자 입맛대로 아무 의미나 다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마법의 코걸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만약 역사를 비밀 암호로 만들어버리는 알레고리가 첫 번째 함정이라면 이번에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정반대로 달려가는 두 번째 함정을 한번 살펴보죠.
네.
바로 모범적 해석입니다. 알레고리가 너무 막 억지스러우니까 그냥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얄팍한 교훈만 쏙 뽑아먹자는 태도인데요. 강의록을 보니까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네덜란드 신학계에서 엄청난 논쟁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참상을 겪은 후에 당시 유럽 사람들은 아주 깊은 상실감과 혼란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들한테는 당장 무너진 일상을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그런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나침반이 너무나 절실했던 거예요.
아, 나침반이 필요했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마치 위인전이나 도덕적 과서처럼 읽으려는 시도가 큰 지지를 얻은 거죠. 이 인물처럼 훌륭하게 행동해라. 저 인물처럼 비겁하게 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직관적이고 실용적이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그 심정은 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 막막했을 테니까요. 그럼 창세기 24장을 이 모범적 해석 렌즈로 한번 쓱 읽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아, 아브라함이 자기 애들 이삭의 신부감을 낯선 이방 땅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친족 중에서 찾게 했구나. 그러니 우리도 결혼할 때는 반드시 같은 신앙,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네, 흔히 듣는 얘기죠.
혹은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로 신의 인도를 구했지. 우리도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저 종처럼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한다. 어떠세요? 언뜻 들으면 진짜 아침 방송에서 해줄 법한 아주 건전하고 좋은 이야기 아닌가요?
듣기엔 참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노에 박사님을 비롯한 학자들이 여기서 되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도덕적 모범의 기준을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하느냐는 겁니다.
기준이요?
네. 종의 기도를 예로 들어보셨는데 그 종은 우물가에서 단순히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만 한 게 아니에요?
아, 기도의 내용이 달랐나요?
네. 그는 저기 우물가로 나오는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근육한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열 마리의 낙타들에게까지 스스로 물을 길어주면 그 사람이 바로 정해진 짝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좀 자기적인 표적을 구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조건이 있었죠.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걸 열 마리나 먹인다는 건 굉장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만약 모범적 해석이 100% 옳다면 오늘날 우리도 배우자를 찾을 때 카페에 딱 앉아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중 나한테 커피를 사주고 묻지도 않았는데 내 노트북 배터리까지 끝까지 꽉 충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내 짝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기상천외한 표적을 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바로 그 모순이 모범적 해석이 가진 자의성의 한계입니다. 해석자 마음대로 그 시대에 맞게 어떤 행동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범으로 채택하고 또 어떤 행동은 에이 이건 고대 사회의 미개한 관습이라면서 슬쩍 무시해버리는 거죠.
내 맘대로 고르는 거군요.
게다가 이런 접근은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에요. 거대한 역세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길이나 그 큰 흐름보다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되게 소소한 행동거지 하나하나에만 현미경을 들이댐으로 점수를 매기는 꼴이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시게 얄팍한 도덕주의로 전락해버린다는 거군요. 만약 텍스트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한테 처세술을 알려주거나 착하게 살라고 훈계하는 거라면 굳이 그 복잡하고 막 잔혹하게까지 한 고대 역사 기록들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권선징악이 뚜렷한 이소부화나 현대의 서점에 깔려있는 자기계발서를 읽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19세기에 아주 비판적인 성경 분석으로 되게 유명했던 웰하우센 학파의 S.R. 드라이버라는 학자입니다.
S.R. 드라이버요?
네. 이 사람이 이 모범적 해석의 극단적인 형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드라이버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진짜 일어난 팩트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적 팩트가 안 중요하다고요?
네, 그게 지어낸 신화든 과장된 영웅담이든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교훈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였죠. 역사적 진실이 허구라도 교훈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되게 과감한 태도였습니다.
잠깐만요. 역사가 팩트가 아니어도 교훈만 건지면 된다고요? 그건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기초가 되는 역사가 막 흔들리는데 그 위에 세워진 교훈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바노이 박사님도 바로 그 부분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어떤 사상이나 교리가 역사를 지탱해주는 게 아니라 단단한 역사적 사실이 교리의 뼈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뼈대가 있어야죠.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가 아니라 그냥 옛날 사람들의 도덕적 우화에 불과하다면 그 사건들을 바탕으로 수천 년간 쌓아 올려진 거대한 신앙의 체계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허구라면 그 안에서 발견하는 신의 섭리도 결국 허구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이 진짜 깊어집니다. 알레고리처럼 막 역사적 사실을 내 맘대로 뜯어고쳐서 비밀 암호로 만들어버려도 안 되고 모범적 해석처럼 인물들의 착한 행동에만 집착해서 역사를 한낱 이소부화나 처세술책으로 소비해버려도 안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를 어떤 렌즈를 끼고 읽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알레고리의 그 무분별한 상상력하고 모범적 해석의 얄팍한 도덕주의를 모두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 그것이 바로 바누이 박사님이 제시하는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아, 구속사적 관점이요? 뭔가 스케일이 확 커지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한마디로 가장 거대한 스케일의 큰 그림을 보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요?
네. 다시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자기 아들을 위해 늙은 종을 보낸 족장 아브라함도 아니고 낯선 사람의 낙타 10마리한테 땀 흘려가며 물을 먹인 되게 친절한 리브가도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요? 기도로 표적을 구했던 충성스러운 종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의 무대 뒤에서 인물들의 한계와 실수를 뚫고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실행해 나가는 감독, 즉 신 자신이 이 이야기의 유일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미시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는 거시적인 플롯 자체에 딱 포커스를 맞추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인류 최초의 아주 거대한 구원 약속이 등장하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구속사적 관점은 창세기 24장에 되게 평범해 보이는 이 결혼 사건을 단순히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잘 고르는 모범 사례, 이런 걸로 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죠?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 즉 인류를 구출하려는 신의 장대한 작전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합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의 퍼즐 조각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여기서 딱 맺어져야만 훗날 그 핏줄을 타고 궁극적인 구원자가 역사 속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와, 그렇게 보니까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확 달라지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의 신약시대 인물들, 예를 들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막 설교를 할 때 썼던 화법도 딱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중들한테 결코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인품을 가집시다 라거나 리브가처럼 친절하게 남에게 봉사합시다 같은 도덕적 훈계를 늘어놓지 않았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도덕 강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언제나 신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역사의 구비구비를 거쳐서 마침내 여기까지 도달했다 라면서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연속성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물의 영웅담을 말한 게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시를 읽어낸 거네요.
네, 바로 그것이 구속사적 관점의 정수입니다. 역사의 파편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막 비판했던 모범적 해석 있잖아요.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는 방식,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히 무가치한 걸까요?
아, 교훈을 얻는 방식이요?
네, 텍스트에서 우리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유익한 교훈들마저도 막 전부 다 배제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딱 보면서 아, 나는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꽤 자연스럽고 되게 유익한 과정이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월 박사님 역시 모범적 해석 그 자체가 100% 틀렸다거나 악하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이야기에서 거울처럼 자신을 탁 비춰보고 어떤 도덕적 교훈을 얻으려는 성향이 있고 그거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건 분명히 가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오, 절대적인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죠?
우리가 텍스트에서 얻어내는 이 모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예시들은 반드시 신이 거대한 역사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묵직한 구속사적 맥락의 테두리 아래서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의 굵은 줄기를 먼저 단단히 꽉 붙잡은 상태에서만 그 끝에 매달린 잎사귀나 잔가지 같은 교훈들이 비로소 생명력을 가진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막 수많은 독립된 동화들의 파편처럼 갈기갈기 찢어놓고서 이건 착한 행동, 저건 나쁜 행동 이렇게 분류하는 데 그치면 곤란합니다.
네네.
인물의 특정 행동이 전체의 위대한 역사적 연속성 안에서 과연 어떤 기능을 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큰 그림, 즉 메인 플롯을 놓친 채 잔가지에만 집착하면 결국 우리는 그 텍스트가 가진 진정한 폭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역사를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듣고 나니까 정말 머릿속에서 막 엉켜있던 많은 생각들이 쫙 풀려나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결국 우리가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렌즈의 문제죠.
우리가 과거의 텍스트나 과거의 역사를 대할 때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 누군가한테는 되게 신비롭지만 실체는 전혀 없는 마법의 암호문, 즉 알레고리가 되어버립니다.
네.
반면에 또 다른 렌즈를 끼면 그냥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뻔한 처세술책으로 쪼그라들기도 하죠. 그게 모범적 해석일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구속사라는 렌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도하게 흐리는 거대한 서사시라는 맥락 안에서 텍스트를 읽어낼 때 비로소 그 역사는 박제된 고대의 파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역사까지도 관통하는 아주 살아있는 거대한 그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먼 과거,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역사 기록을 과연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서두에서 제가 던졌던 화두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거든요.
도발적인 질문이요?
고대 텍스트를 자기 방식대로 읽어내려는 이 인간의 본성은 과연 변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있는 현대의 역사책 혹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스크롤을 막 내리면서 쏟아지듯 접하는 뉴스와 정보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고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혹시 오늘날 쏟아지는 정치적, 사회적 정보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조차 우리 자신의 이념이나 입맛에 딱 맞게 되게 교묘하게 알레고리화해서 은밀한 암호처럼 우리끼리만 소비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사실의 맥락은 완전히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상징과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요. 아니면 아주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나 사회 현상을 그저 누가 나쁘고 누가 착하다는 식의 되게 얄팍하고 파편화된 도덕적 교훈으로만 딱 치부하면서 분노하거나 그냥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찔리네요.
어쩌면 우리는 수천 년 전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지금 똑같이 반복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거대한 역사의 진짜 맥락과 메인플롯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고대 성경의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그 방법론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뉴스를 소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까지 이토록 날카롭게 연결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접한 수많은 정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과연 어떤 렌즈로 읽어내셨나요? 그 표면적인 사건들 이면에 묵묵히 흐르고 있는 거대한 역사의 큰 흐름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내 입맛에 맞는 알록달록한 잔가지들만 툭툭 꺾어 모아서 나만의 작은 꽃꽂이를 하고 계신가요?
멋진 표현이네요.
이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일상 속에서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새롭고 우리의 뒤통수를 탁 치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